시편 8번 메시지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한 성경의 노선들과 원칙들과 영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 10장 4절 상반절 6장 14절 시편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한 성경의 노선들과 원칙들과 영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영은 직접적으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실체로서 그 자체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편의 시로 구성된 시편은 성경 66권 중 가장 긴 책입니다. 게다가 각각의 시편은 단지 이야기나 역사나 교리들이나 권면이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감사와 찬미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책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달콤합니다. 시편 18편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다윗이 여호와께 말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단지 다윗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므로 가장 달콤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달콤한 말을 하는 중에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말은 여전히 아주 달콤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실수투성이의 방식으로 말할지 모르나 서로 간의 대화는 여전히 달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관념과 잘못된 인간의 관념, 이 두 가지가 가득한 이 시편을 그렇게 달콤한 책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노선과 성경의 원칙과 성경의 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두 노선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있듯이 시편에도 있음. 생명의 노선 대 선과 악의 지식의 노선. 성경의 두 노선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신성한 계시가 있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분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릇이 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분은 가르침들이 적힌 긴 목록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나를 경외해야 하며 또 나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내게 아내를 만들어줄 것인데 너는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를 취한 후에는 아들을 출산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기 위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는 사람에게 즐거운 상태, 즐거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즐거운, 유쾌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불평과 논쟁과 토론과 환담과 이유가 많다면 교회 생활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 곧 즐거운 환경으로 데려가셨고 그를 두 나무인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동산에 있는 어떠한 나무의 실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 지식의 나무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먹기에 좋다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두 나무의 근거에서 쓰여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신성한 계시는 이 두 나무의 개념이 발전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성한 계시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를 봅니다. 생명나무는 동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인 새 예루살렘 안에도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노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친다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성경이 생명나무를 가르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를 정의하는 책입니다. 생명나무의 주요 노선을 따라서 또 다른 노선인 선악의 지식 나무의 노선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을 존재하게 두신 것이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사탄을 존재케 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한 나무 앞에만 사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생명나무만 있었다면 비록 아담이 타락하기 원했을지라도 아담은 타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 나무가 있게 하셨을까?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동산에 오직 한 나무만 있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온 우주에 하나님만 계시고 사탄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없다면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위엄과 지혜와 기묘하고 놀라운 점들이 결코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우주 안의 두 근원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그들 앞에 놓인 두 나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그분의 대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이며 사탄은 소극적입니다. 이 두 근원으로부터 나온 두 흐름이 있고 이 두 흐름이 두 노선이 되었습니다. 한 노선이 또한 한 길입니다. 생명나무가 한 길이며 선악의 지식 나무 또한 한 길입니다. 당신이 의지해서 살고 있는 나무가 당신이 살고 있는 길입니다. 생명나무에 의해 사는 것은 생명의 길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 나무에 의해 사는 것은 선악의 지식 나무의 길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약 6천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온 세상은 선악 지식의 길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와 온 세계의 나라들이 생명의 길이 아닌 선악 지식의 길을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는 복잡한 길인 선악의 지식 나무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부르심받아 나온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많은 시간을 생명의 길이 아닌 선악 지식의 길을 따라 삽니다. 매일매일 우리 부모들은 이 세 가지 것들, 선과 악의 지식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어머니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에 대한 지식에 따라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온전한 지식을 얻으려고 그들의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법정과 정부도 선악 지식의 개념의 근거에 세워집니다. 심지어 기독교나 다른 많은 종교도 동일하게 선악 지식의 길에 우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지식을 주의하지 않고 단지 생명만을 주의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길과 함께하는 두 노선을 대표합니다. 나는 아담이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은 아담의 두 아들, 즉 가인과 아벨만을 기록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수고하여 곡식을 생산했으며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벨은 목자였는데 그는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난 이 두 형제는 성경의 두 노선을 대표합니다. 첫째인 가인은 선악 지식의 길을 택했고 둘째인 아벨은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담 족속은 두 그룹이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가인에 속하고 다른 그룹은 아벨에 속합니다. 아벨의 그룹에는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있습니다. 결국 님으롯도 이 악한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바벨을 세운 연골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니느웨와 아수르 성을 세웠습니다. 구약에서의 인류 역사는 두 근원에서 나온 두 그룹과 두 노선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어떤 그룹에 속합니까? 가인의 그룹입니까? 아벨의 그룹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본 계시에 따르면 다윗은 두 그룹 모두에 속했습니다. 시편 1편과 3편부터 7편, 9편부터 15편까지에서 그는 가인의 그룹에 있었습니다. 이 시편들에서 그는 가인의 그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배했지만 자주 그의 의로움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의로움을 인해 그를 기억하고 그의 말만 들어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그의 의로움이 가인에게서 나온 곡물인지 아니면 아벨에게서 나온 가축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시편 1편과 3편부터 7편, 9편부터 15편까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감사와 찬미는 좋을지 모르나 그것들은 선악 지식입니다. 동일한 나무에 두 종류의 열매, 즉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가 있습니다. 선악의 지식 노선에 따라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에 따라 드린 것을 하나님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의로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2편과 8편과 16편에서 다윗은 생명 노선에 있는 아벨의 그룹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때때로 악한 가인이 아닌 선한 가인, 적극적인 가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악한 가인이 아닌 선한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는 다른 그룹인 아벨의 그룹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 그는 그의 의로움이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안으로 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 아래에 그를 감추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생명의 노선 안에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의 사랑스러움을 보기 위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있고 생명과 빛의 원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윗이 선악의 지식 나무의 노선에 있는 가인 그룹이었지만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생명 노선 안에 아벨의 그룹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그룹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그룹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동료이니까 아벨의 동료이니까? 때로 우리는 아벨과 함께 있고 또 어느 때에는 아벨을 떠나서 가인과 합류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는 가인과 한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선악의 지식 노선 안에 있는 가인들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 노선에 있는 아벨들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명나무에 따라 살지 않고 선악의 지식 나무에 따라 삽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인에 속했는지 아벨에 속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때로는 가인과 함께했고 때로는 아벨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하도록 했고 그로써 그들은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을 취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 때 그는 가인과 한편이 되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몹시 언짢으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출생한 후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나무의 노선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었지만 하나님의 시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가 아주 늙을 때까지 그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을 아주 염려하여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이 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노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마엘은 선악 지식의 노선에 따라 출생했고 이삭은 생명의 노선에 따라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그분을 장막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각종 제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장막과 제사장 직분과 제물들은 생명나무의 노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가인과 함께했습니다. 장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율법은 선악의 노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현 노선에 불과함을 보았습니다. 중심 노선은 장막과 제사장 직분과 재물이 있는 생명나무의 노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길, 즉 율법의 길, 선악의 길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다 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계명을 받으며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은 율법에 위배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그에게 장막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재물들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막과 제사장 직분과 각종 재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모세 때로부터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두 노선, 즉 율법의 노선과 장막과 제사장 직분과 재물로 이루어진 생명 노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 했지만 극도로 실패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에게는 장막과 제사장 직분과 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장막과 제사장 직분과 재물들을 통해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아주 강한 아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회개와 자백의 시편인 51편은 가장 영적인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백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후에 그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닐 때 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다시 가인의 그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두 노선이 있듯이 시편에도 두 노선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끝부분에서 기자는 완전히 생명 노선 안에 있습니다. 결론 짓는 시편들에는 찬양이 충만하고 할렐루야가 충만합니다. 그때 기자들은 율법을 찬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찬미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두 노선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이 가인 다윗일 때에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벨 다윗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노선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시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가인의 그룹에서 나와 아벨의 그룹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육기를 연구할 때 거기에서 많은 가인들과 아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두 노선, 두 길을 알도록 돕고 싶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가운데에도 장막과 제사장 직분과 각종 재물로 된 놀라운 길이 있었고 또한 율법의 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이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려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하길 원치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누리고 당신께 참여하고 당신을 체험하고 당신을 살고 당신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벨 같을 것이며 내적 기름 부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결과를 가져오는 두 근원과 두 노선과 두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결과는 하나님의 부재이며 다른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인 주된 노선. 성경의 주된 노선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노선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그리스도의 짝이며 장막과 성전으로 예표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 장막과 성전은 둘 다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요 노선은 땅에 있는 시온산으로 예표된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주요 노선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왔습니다. 율법에 관련된 옆 노선. 성경의 또 다른 노선은 율법에 관련된 옆 노선입니다. 이 선은 선악의 지식 나무의 노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의 옆을 따라 추가된 것입니다. 이 옆 노선은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의 노선입니다. 율법을 위했던 구약 성도들은 이 시내산의 종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위했던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 이 옆 노선인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때때로 부지중에 그들은 시편 3편 4절과 9편 11절과 14절, 14편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된 노선인 시온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온산에서 그들은 시편 5편 7절과 11편 4절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던 시편 기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 기자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의 관념에 따른 대답은 옆 노선인 율법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에 따른 대답은 하나님의 경륜의 주요 노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많은 형제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원칙들. 성경에는 많은 원칙들이 있고 이 원칙들은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원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원칙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약간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당시에 천주교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루터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신약에 있는 원칙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 안의 원칙입니다. 온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우리의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은 안식의 원칙과 관계됩니다. 안식의 원칙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믿음과 같은 원칙 안에 있습니다. 참다운 믿음, 참다운 신뢰는 당신의 일을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안식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에서 당신이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만 그분을 믿고 그분이 성취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편 2편에서는 아들 안으로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 안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즉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칙입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행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행함이나 일하는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과 이루실 모든 것을 믿음에 따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일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원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일생 전체를 주관해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 일을 중지해야 하지만 또 한면으로 우리는 여전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안식하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아들 안으로 피하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 생애는 안식과 믿음의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원칙을 정의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밖에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즉 신약과 구약입니다. 당신은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오순절파는 천주교와 같이 성경을 혼합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원칙도 신약의 원칙도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약에 어떤 것을 적용할 때 물질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원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실행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행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맨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인 토라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주의하지 않고 모세오경의 문자만을 주의합니다. 심지어 언약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신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했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결국 이 성전도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보다 성전을 더 신뢰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성경의 두 노선은 생명의 노선과 선악 지식의 노선입니다. 이 두 노선과 더불어 성경에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선하든 악하든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나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각 부분과 각 장과 각 단락과 각 문장과 각 어구는 반드시 합당한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원칙에 따르면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제7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구약시대를 끝내셨습니다. 끝낸다는 것은 결말과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결하셨고 결말 지으셨고 끝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십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원칙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신약의 원칙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도들은 구약의 원칙과 신약의 원칙을 혼합했습니다. 그들은 신약 시대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원칙상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좋을지 모르나 그들의 원칙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약의 원칙들.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 안에 있는 성경의 원칙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물과 제사장 직분과 성전의 전신인 장막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모형들의 성취로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중심 노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기 위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중심 노선의 곁에서 들어온 옆 노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원칙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성취하는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옆에서 들어온 후견인인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 끝났으며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경의 영이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섯 구절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유일한 구절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으뜸의 위치를 가지셔야 하며 그분은 뛰어난 위치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신격 안에서 뛰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신격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으뜸의 위치에 계시고 심지어 신격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옛 창조 안에서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새 창조 안에서, 즉 부활 안에서도 그분은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그분은 뛰어난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십니다. 신격 안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시며, 옛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시며, 새 창조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으뜸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으뜸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에서 으뜸의 위치에 계심으로 우리도 반드시 우리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든 돈을 쓰는 데 있어서든 우리의 태도에서든 어디서나 반드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옷을 입는 방식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연구할 때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높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을 더 높인다면 우리는 성경의 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표를 해석하거나 어떤 비유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이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의 영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경의 영은 옛 창조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가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또한 성경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에 따라 부차적으로 주신 율법에게는 어떤 정통한 위치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의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의 노선과 성경의 원칙과 성경의 영을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 목표에서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노선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으로 말하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언자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는 생명의 노선과 합당한 원칙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네 권들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권의 책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반드시 성경의 노선과 원칙들과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노선과 원칙들과 영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노선들과 원칙들과 성경의 영의 비단에서 시편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인간의 관념과 신성한 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의 그리스도와 인간의 평가에 따른 율법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편들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도와 감사와 찬미로 된 시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노선과 성경의 원칙과 성경의 영으로 볼 때 우리는 많은 시편들이 좋을지 모르나 그릇된 방식으로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틀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말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세상의 의로움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그의 수고의 소산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모독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멈추고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 안으로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지 모르나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람을 사랑하고 돕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을 사랑하고 돕습니까? 만약 우리 스스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악 지식 나무의 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그것 또한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열매는 다르나 근원과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생명나무가 아닌 지식나무에 따른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을 싫어하시므로 우리도 스스로 행동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에 의해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멈추고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행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가 그것을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십니까? 심지어 단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최상의 일도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행한 것과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이 생명나무의 노선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서 행할 때 합당한 노선 안에 있고 합당한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선들과 원칙들과 성경의 영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시편이 생명나무인지 아닌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만 누가 그것을 했는지를 주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안팎에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비록 그것이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